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면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드림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영적, 육적으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케 뜨겁게 하는 목사님이 되어 1만 1,100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생명 집사님, 귀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다 저를 위한 기도인데요. 주님께서 다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에게 또 가정 위에도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로 얼굴 마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웃고 계시는 분은 다투고 오신 거 아니겠죠?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나라 백성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 고결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성품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인데 저는 이 성품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러한 성품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걸 더 좋아할 것 같고 애통해 하기보다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고 온유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온유하면은 사람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 강팍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성품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아 우리 같이 또 연약한 사람도 닮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죠. 다 지키는 것도 힘든데 지난주에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갈수록 부담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터무니없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단정을 지어버리는데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나를 닮아가라고, 그거를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죠? 한번 고개를 들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죠? 대답도 안 하시고. 예, 이번 주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둘 다 얼마나 좀 무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별로 화도 내지 않고, 저는 제 아내가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 안 챙겨줬다고 화도 내지 않고, 또 제 아내도 남편은 제가 또 안 챙겨주었다고 해서 또 화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너무 재미없죠, 그죠? 인생을 뭐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신방을 하다가요, 우리 신방 대원들이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연애할 때도 삼박산에 기도하러 다녔고 기도원에 다녔고 그랬더니요, 무슨 재미로 연애를 했네요. 저희는 만나면은 성경 말씀 암송하고 막 그랬었어요. 만나서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시편 몇 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서 오자, 이렇게 해서 만나면 서로 확인해 주면서 성경 말씀 막 줄줄줄 외우고,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늘 길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신방 권사, 같이 가는 권사님이요,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요, 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지겨울 것 같아,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쁨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세 이야기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어서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그리고는 태양과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천동설이라 그러죠. 천동설. 그러니까 하늘이 돈다라는 뜻이죠, 우주가. 다 그렇게 믿고 있을 그때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부인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학설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천문대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천동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했는데요,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 때문에 종교재판소에 죄수복을 입고 이 70세 된 할아버지가 이 참회복을 입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서서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그리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법정을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아마 있죠. 아마 아실 텐데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 말을 작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알 수는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번 이 사람의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오해를 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면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걸 거의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거의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요, 혹시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는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에 맞지 않으니까 이 청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잘못됐다, 정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올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언은 그냥 예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 있어서는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며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정작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잘 모릅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아, 이 성전에 가니까 늘 거기에서 기도하던 그 안나는 알았죠.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러나요,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했던 그 기도는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수여자이고 가장 율법을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진짜 율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원래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해 놓은 문자적인 그 율법에만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의를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율법 준수에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의로워 보였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철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었지 실제적으로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정신은 알지 못한 행위에 불과해졌습니다. 가령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해가지고 이 날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이유는요,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만 율법대로, 그날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행위는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세상 법칙 이것을 딱 나누어 놓고 그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무엇이 일이냐? 우리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일이냐?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그래서 종목들을 규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짐을 나르게 되면은 일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나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선까지 안 되느냐? 또 이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 특별히 그 중에서 한 부류인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냐 해서 이제 그들이 이것까지는 우리가 일이라고 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요 선에서만 우리가 물건도 들고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죠.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마른 무화과 알 한 개의 무게, 그 정도 무게, 그 정도는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이 작은 유리잔 밑에 조금, 아주 조금, 이만큼은 들 수 있다. 우유는 한 모금 마실 정도의, 이거 제가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정해놓은 그 랍비들이 그 해놓은 그 탈무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한 모금 삼킬 정도의 우유를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꿀은 작은 상처에 바를 수 있을 정도의 양. 이 정도는 들어도 이건 일이 아니다. 기름은 두세 사람에게 약간 발라줄 수 있는 정도의 기름. 이거는 들어도 괜찮다. 물은 이 눈에 이 두 눈을 약간 적실 수 있을 정도의 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종이는요, 세관에서 물건의 품목을 몇 가지 기록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종이. 이 정도는 들어서 옮겨도 일이라고 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규정을 하다가 보니까요.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이 이 많은 것을 다 적어놓고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또 규정을 정해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등잔을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놓았다고 해서 이 안식일을 범했느냐 말하는 이것도 논쟁을 하게 되어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안식일에 바깥에 나갈 때 옷에 그 바늘이 꽂혀져 있으면은 이것도 일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여자가 가발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무거운 거니까 이것도 그리고 심지어 밖에 나갈 때는요 이 틀니 있죠. 틀니도 입에 넣어가니까 이건 무거운 것이다. 이것도 뽑아두고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실제로 토론을 하고 틀니도 빼어놓고 다녀야 된다. 최근에 나온 것은요. 요즘에 이제 현대식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탈 때는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것은 힘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면은 몇 층 눌러야 되는데요. 이건 누르면 안 돼요. 노동을 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에 평일에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안식일에 누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몸을 기댑니다. 이렇게 싹 기대어가지고 몸이 기대어지면서 버튼을 몇 층을 눌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러면서 그것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봐도 우스운데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게 우습죠. 그러나 그들은요. 얽매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유하지 못합니까? 근데 사실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사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 가서 날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면요 진짜로 이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사실 그때 많지 않았어요. 아내랑 둘이서 폐가 있죠.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 살지 못하는 폐가, 그 폐가를 좀 구해볼까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그건 싸게 살 수 있을 거니까. 귀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얽매여져 있냐면은 뭔가 그 조그마한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집에 장례식장 가게 되면요, 방을 못 닦습니다. 방을 닦지를 못하고요. 또 세수를 해서는 안 돼요. 수염을 또 깎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죠. 꼭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종교는 규칙과 규범에 얽매여져 있어서 문자주의로 하고 말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감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구별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아,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외관상 보여주는 이 행위. 이런 배경하여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죠.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에게 눌려서 살고 있는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찌 내가 준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눌려서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안식일만 되면요, 병을 더 많이 고쳤습니다. 안식일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어기는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아, 그날도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갔더니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러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줄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아서 38년 되어진 그분이요, 그 순간 다 나았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들고 걸어갑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그랬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말다툼이 일어나죠. 38년 된 병자가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누가 너더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오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른 무화과 열매 한 개보다도 더 무거운 무엇을 들고 가고 있다고요? 자리를 지금 들고 가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른 무화과 나무보다도 더 그 열매 하나보다도 더 무거운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그래서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들이 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저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막 이렇게 수군대면서 비방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이 율법을요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는요,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던 선지서를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스바냐, 게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다 선지자들이 기록을 한 성경이죠. 이 선지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를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경 말씀, 계시된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들,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 모세 율법 나를 이루어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게 아니죠.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사법이 나오면요, 레위기서 특별히 이 제사법이 나오면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또 성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짐승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짐승들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림자 제사였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올 때까지만 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구약의 제사는 여러 번 드렸지만은 단번에 딱 한 번만에 다 끝내버리셨죠.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몸을 가지고 딱 한 번 드린 그 제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완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사를, 그러한 제사는 들으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놓았던 것을 완전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을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만 중요하다고, 구약은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신약만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신약의 배경은 다 구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요.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요, 깨닫고 자신이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후에서부터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대로 살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말씀을요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서는 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질 이 예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려고 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해석을 해준 이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 이 상급에 대한 개념으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 중에 반대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던데요. 그냥 우리는 말씀 이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을 가지고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돈 받은 몇 년에서는 아니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자의 의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의의 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출중하지 못하면은 결코 이라.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로워 보여야 됩니다. 더 의로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우리의 의를 걸고 넘어진 꿈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후로 말씀하실 그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이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냥 듣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 그러죠. 맞습니다. 일종의 위선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켰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를 우리가 보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이 의가요,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보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절인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에 누가 외식하는 자냐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있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구제는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 있죠.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기뻐 춤을 추는 사람 있죠. 그때 기뻐 춤을 추는 사람은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더 많이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좀 못 알아주어 섭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만 좀 살짝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제가 다 알아주고, 예, 축복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막 자랑하지 않으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오른손이 구제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우리 문화와는 좀 많이 다른데요. 그들은 길거리, 회당, 어귀 이런 데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룩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백성들은요, 가난했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죠. 자, 마태복음 6장 16절인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요, 사람들에게 야,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금식을 할 때에 얼굴을 찡그리는 건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요. 좀 많이 위독하다 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요. 우리 진명순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었는데요. 저희가 신방을 가니까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에 땀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땀을 이게 닦으면서 왜 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8일간 굶었습니다. 8일간 먹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8일간 먹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가니까 좋으셔서 마음에 좋으셔서 막 웃으면서 이를 드러내는 웃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8일간 굶었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 천사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것 같았어요. 머리도 팍팍 다 밀었고요. 살도 다 빠졌고 그런데 가니까 좋으셔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거 그거 하면서 온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8일간 굶은 분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있는데요. 그 잠깐 그 금식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얼굴 중하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의인은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구제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습니다. 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 되고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는 너무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은 어떠한 것인가?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요. 마태복음 6장 17,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구를 상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은 의인은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과 상대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인은요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고결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은 의인은요 내면적인 이 의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율법 준수가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런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곧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이 없이도 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져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죠.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사랑을 하되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하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되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늘 쌓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 드리면서